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그에 따른 의무를 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체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신정체제인 자기 나라보다 왕정체제인 주변 국가들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신정체제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왕정체제인 나라들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왜 왕정체제가 신정체제보다 더 나아 보였을까요? 그것은 정치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지 못했고 나라는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보다 약하여 침탈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보다는 국가 조직이 남들보다 못해서, 다시 말해서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왕을 세우려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주권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인 줄을 아시면서도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거기에 조건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왕을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역사에서 왕은 어느 한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자나 집안이 그 지역에서 시작하여 점점 지배력을 넓혀가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자를 왕으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택하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드는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우리를 다스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죽기까지 섬길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15절 하반절에 의하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바로 알고 바로 지키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 자를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섬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 목회자를 청빙해야 합니다. 셋째로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은 왕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하는 일에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들은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마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자기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왕의 권력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력을 낭비하여 나라를 패망에 이르게 합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 국력을 강화한다는 구실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국법으로 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나라를 더욱 번영시키겠다고 국법을 어기고 타국의 법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이적 행위인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좋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의 논리, 다시 말해서 교회를 경영하겠다, 교인들의 심리를 만족시키겠다, 교회만 부흥된다면 온갖 사이비 이단 사설조차도 원용하겠다는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을 웃게 만드는 이적 행위인 것입니다. 넷째로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되 이방인의 왕들과 같이 비빈 후궁을 많이 두어 결국 왕이 비빈 후궁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왕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빼앗겨야 됩니다. 훌륭한 목회자들 중에 병약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세상의 일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병약한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목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물을 모으려고 한다면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 직업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이상의 재물은 목회자에게 과식을 시키는 것과 같이 목회자의 삶에 해로울 뿐입니다. 청빈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들이 골프를 치러 가든 스키를 타러 가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두 빼앗긴 목회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7천명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점점 타락해져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나라 곳곳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왕과 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